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종과 또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제 자녀와 부모의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뭐 거리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일터에서 이제 우리 위에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밑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 꼭 일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정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음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이것은 누구에 대한 태도인가 하면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 사람이 이중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태도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떠는 마음으로. 다음 또한 가지는 성실한 마음, 진심으로 이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두 번째 가르침인데 이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전이 보고 있을 때, 상전이 보고 있을 때는 상전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상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냥 뭐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6절 후반부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의 상전을 모시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너희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아까는 주인들,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느냐?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상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을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좀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가르침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도 요즘은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부족한 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같으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는가 하면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 또 성도님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와는 너무 다르게 행동할 때 그때 참 세상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은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위에 사람들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할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그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위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위에 있는 분들 대할 때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분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아마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종들에게 주는 가르침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것이 아마 이 세상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느냐? 눈가림만. 그래서 상전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상전이 보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이 눈가림만 하는 거죠. 눈가림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소위 부정과 거짓, 가짜 이게 뭐 판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부 다 눈가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통영함 그래서 그것도 다 뭡니까? 눈에 보이고 실험할 때만 진품 쓰고 나머지는 다 불량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원자력 발전소 저 중요한 것도 그게 전부 다 가짜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 팔 때도 전부 다 많은 경우에 눈가림만 가짜 눈가림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그 종들에게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뭔가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노출되지 않거나 우리는 일관되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이벨즈 같은 사람 책을 하나 썼는데 인격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인격. 그런데 인격을 빌 하이벨즈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그게 당신의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언제나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은 말씀은 나중에 꼭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종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청년 시절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아마 제게 가장 큰 충격과 도전을 준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대학 다닐 때 저는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 한 7년 정도 남자 한 8명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러면 순서 이제 식사당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밥을 합니다. 하나님 죽게 하듯이 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자분들 다 비웃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죽게 하듯이 그리고 또 청소를 하거나 또 제들이 뭐 빨래를 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 죽게 하듯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레포트를 쓰든 뭘 하든 하나님 이거 죽게 하듯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죽게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직장 생활도 안 해놓고 어떻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저는 직장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내일교회 처음 올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교회 처음 올 때, 저는 이제 면접 보고 이력서 내고 그리고 또 해서 뭐 이제 연락, 합격했다고 연락 와서 제가 내일교회 왔는데 제가 내일교회 올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뭔가 하면 꼭 한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직장 생활. 제가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청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건할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낯선 교회에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로 한번 가겠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며 느끼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일 교회에 와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직장 생활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때로는 참뭐 저의 생각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 그런 거올 때마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할 수 있겠구나. 또 관계 어려움들이 혹시 생기면 아, 교회도 이런데 밖에 있는 참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참 시달릴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하면서 저는 참이 말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던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쭉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참 제가 이제 원하지 않는, 제 뜻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지면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제가 제 뜻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전체를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결정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좀막 제가 주제넣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이게 교회가 이제 뭔가 부흥하겠구나, 청년부가 한번 크게 성장하겠구나, 그럴 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교회에서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가 4부 예배가 되니까, 4부 예배는 대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부교역자가 설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를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축도하고 예배가 마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예배가 딱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흩어지고 어수선해. 제가 축도 다 끝나고 애들이 흩어지는 그 시간에 막 애들 뒤통수 대고, 그리고 애들 막 돌아다니는 애들 향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을, 어른들이 보시는 관점이 있지만 또 담당 목회자가 보는 영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흩어져서 자리 정돈하는 시간, 그것은 제 권한이니까 제가 그 시간을 사용을 해서 애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결정들이 좀 조정이 돼서 다시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제가 이제 하면서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뭔가 하면 바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되 그 질서 속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열정, 뜻 같은 것들을 그 테두리 속에서 지혜롭게 표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가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우리를 볼때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그분들이 볼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그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지. 아직 믿을 수가 없는데 마치 뭔가 이상한 일들을 시도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바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들을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다윗은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와 그리고 그 어떤 악한 그런 어떤 참 위협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묵묵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 물론 교회 속에서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적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이 귀한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재정 상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동윤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시카고에 이제 회계사로 계시는 분인데 김동윤 장로님. 이분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외국에 이제 유학을 끝내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면 소위 이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한국 사람한테 공부 끝난 사람한테 노동 허가를 보증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노동 허가를 해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로 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그래서 이런 뭐 맥도날드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거겠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외국 사람들은 식사를 잘하는 곳. 그런 곳에서 자기가 이제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니만 자기가 이 워킹 퍼밋, 노동 허가를 그걸 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가게의 단골인데 내가 이 가게 올 때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상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르바이트생 중에서도 고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쫄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참은 주로 어디에 일을 할까요? 외국은 이 팁을 주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약 10%는 기본적으로 팁을 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참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도 팀 많이 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참들이 가고 쫄따구들은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일할 것은 왕창 많은데 팁 안 나오는 그런 곳에 쫄따구들이 갑니다. 여러분, 팁이 많이 나오는 테이블은 어떤 곳일까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팁 많이 줄까요? 아니면 40대 한 중후반 이런 분들이 팁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40대 중후반 정도는 돼야 생활이 좀 안정이 되니까, 애들도 크니까. 그래서 40대 중후반 되는 가정에는 애들도 다 성장을 했으니까 테이블에 흘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팁도 넉넉하게 줘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데는 고참들이 가는 데고, 쫄따구가 가는 데는 뭐겠습니까? 갓난 애들 바글바글 거리는데 가면 밑에 애들이 음식 먹으면서 위아래 다 흘려놔요. 그리고 또 아직 부모들이 경제력이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팁도 아주 짭니다. 그래서 이제 고참들은 팁 많이 주는 곳, 중년의 사람들 그 가정 테이블로 가는데, 여기만 오면 자기가 올 때마다 이 참 김동윤 장이 청년이 언제나 쫄따구뿐만 아니라 고참이 되어서도 항상 어디를 치우느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온 테이블을 이 사람이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냐, 왜 저 사람이 항상 돈도 안 되고 일도 제일 많이 하는 저 테이블을 치우냐.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항상 자기가 자원해서 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 테이블을 언제나 저 사람이 자원해서 그걸 다 치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사람 항상 자원해서 항상 저렇게 한다. 그런데 이 분이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분 뒷조사를 해서 학교 마치는 거 알고 자기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간정들은 뭐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 막힐 때 뭐 돼야 되느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참 사람 성도들이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 모셨던 분이 이제 대성교회 박이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지만 저희들 교역자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 항상 이제 한 번씩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교역자니까 좀 뭐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목사님 당신이 부교역자일 때 누구 밑에 있었냐? 그 당시에 한국교회 1950년대 정도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의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신척에서는 이분은 뭐 추록성도니까 그 신사참배 그 고초를 다 믿음으로 견뎌내신 분이시니까 고신척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와 같은 우리 부교역자들은 꿈이 뭐냐, 바로 그분 밑에서 저희 말해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 밑에서는 못하고 누구 밑에서 했느냐, 그분 동생 밑에서, 그분 동생도 목사님이셨는데 동생 밑에서 이분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뭐 박 목사님 같은 분 입이 무거운 분이신데도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막 소위 세상에 그런 악당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그런 악당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은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분은 황소입니다, 황소. 그냥 누가 뭐라고 한다. 뭐 대우를 잘해주든 못해주든 뭐 좋은 평가를 받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묵묵히 황소처럼 말씀 묵상하고 충실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우리 이제 박 목사님 불러놓고 전도사님이시니까 야, 박 전도사 너 다음부터 우리 형님 교회로 출근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제 한상동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한상동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한상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내 동생이 이야기했던 그 전도사냐. 그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내 동생 아는데 내 동생이 괜찮은 애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별난 내 동생이 저 친구는 괜찮습니다 인정하면, 내 동생이 인정했다 그러면 나는 두말할 필요 없이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일하게 됐고, 자기가 참 목회할 때 가장 귀한 거를 그분 밑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들 보고 하셨던 말씀이, 야, 너희들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까다로운 사람, 막 골치 아픈 사람 분명히 만난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은 평생의 보증수표가 될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거 참아내고 묵묵히 인내하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해서 이빨 깨물고 우리가 순종하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것은 너희 평생의 보증수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들겠어. 요즘 소위 갑이니 갑질이니 슈퍼갑이니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든 보이지 않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 종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종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하되 무엇을 거치라고 했습니까? 위협을 거치라. 근데 이게 이전 개역 성경, 이 번역 요 전에 개역 성경이 훨씬 어감이 좋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협을 거치라가 아니고 공갈을 거치라. 저는 너무너무 잘. 그래서 위에 사람들 보고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갈 치지 마라. 무슨 공갈이죠? 잘라버린다. 뭐 이런 공갈 치지 말라. 너는 내 손에 있다. 그냥 공갈 치지 마라, 공갈.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나님은 정말 그 종들의 상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 상전의 상전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거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종이라고 무시하고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종이냐 상전이냐가 아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종이냐 상전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종이냐 상전이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거기에서 그 신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종도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상전에게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상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상전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도 사람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공갈을 거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 상전들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삶의 현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